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 고백 안에서의 부활, 내지는 영적 부활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의 몸이 진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신앙 고백으로서의 부활, 영적인 부활,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믿지 못했겠습니까? 진짜로 부활하신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오늘 보면 3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거 거의 유령 아니냐고, 자기들이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혹은 자기들이 무슨 이거 무슨 환상을 보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 죽음의 가장 분명한 증인이야말로 죽음의 증인이야말로 제자들인데 이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나타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다 망가진 예수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존재였어요. 그 예수가 이 예수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말씀하시고 일종의 성찬식을 하신 거죠.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때 비로소 아, 이 예수님이 긴가민가 했지만 진짜 그 예수님이 맞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 신앙 고백 안에서의 부활이 아니고 진짜 죽었는데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죽하면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오늘 보면 40절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주 애락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만지지 마라 말라고 그러시는데 제자들에게는 만져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도 못 믿어가지고 애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 41절부터 4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데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바데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긴가민가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야 이거 꿈도 아니고 이거 정치고 이거 너희들이 헛것을 보는 거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다. 뭐 하는 거를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도 누가복음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도 이 배운 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편지를 길게 기록하고 이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신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다 복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누가행전이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도 이렇게 긴 편지를 썼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형편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격려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그저 책망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제자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치세요. 오늘 본문 44절부터 4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어제도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제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25절부터 27절 시작. 이르시되 믿으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성경을 가르치시고 구약의 소망을 어떻게 자신이 성취하시느냐 자기는 어떻게 구약의 소망을 따라온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말하는 바로 그 인자냐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소망을 이루는 메시아냐 하는 것을 아주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럴 때는 창세기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차근차근 들려주시면서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 용서를 받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6절부터 4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그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망을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이를테면 구약이라고 해서 선교에 대한 강조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온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만의 하나님, 유대인의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뭐가 복음이냐? 죄 용서하시는 은혜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잔을 마시는 죽음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었어요. 그냥 뚱뚱맞은 단어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말한 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이 말할 때 그 잔은 축복이지만 선지자들이 잔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예레미야서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잔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의 잔을 마시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또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값싸게 질거돼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요즘 우리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를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그것도 잘 모르고 죄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그냥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 이년이라는 식의 가벼운 문제, 적은 실수 정도로 여기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래서 뭐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어서 예수님의 죄 용서하신 은혜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47절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 회개하는 사람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죄 용서받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별로 죄 용서,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 사람을 끌고 모으려고 것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많이 모아보려고 교회 안에. 그래서 막 하여튼 누구든지 오면 된다고 누구든지 오면 되죠.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지 그냥 어떤 목회자 내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더 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나 막 오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교회의 목표는 커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 존재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도 없는 사람을 예배당에 앉혀놓으려고 자꾸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 예배당에 앉혀놓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그거 참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회개해야 될 필요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가 너무 깊은 병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저 십자가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로부터 돌아설 줄 아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누리는 것이 용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출입하지만 정말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십자가 짊어지는 거 이거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께 않으면 어버버 하다가 그냥 교회가 다 허물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시대 교회가 명예를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 우리 시대 교회가 자기 행복을 거의 금과 옥조처럼 자기 행복을 복음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질 줄 모른 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줄 모른 채 그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고한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 회개가 무슨 말이에요? 회개가 기분 조금 남은 약품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 안에 불러놓으려고 막 온갖 가전애를 써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제대로 알고 죄인이라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로부터 돌아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정신을 좀 제대로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소망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 우리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부르심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는 이 모든 일을 중요해라. 그래서 이 사명이 또 얼마나 복된 이것이 또 얼마나 심각한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겠느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천하 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거 분명히 알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용맹한 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좀 끈기 있는 그런 부활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쁨 충만한 성령 충만한 부활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거룩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